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슬픔과 비탄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이 신음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 늑탈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가난과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원흉으로 원성을 사고 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곧 주님이라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등 어느 것 하나 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로마가 망하고 로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해방과 자유와 부유를 누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크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정 로마의 최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이 호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버거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을 정확히 거둬들이고 국가 경제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었는데 이 틈을 타서 당시 세무 공무원이었던 세리들은 세금 면목으로 백성들의 돈을 착복하는 비리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나 국가나 백성들 모두가 희망이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11절 12절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란 말은 우리를 위해 구주가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오셨고 나사렛과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죄인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만나셨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 현존하신 메시아로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 백성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죄의 두려움에서 죄의 억압에서 구원할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 관심사였고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천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며 만나신다는 시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함과 속된 것의 문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 타락하고 속된 인간과 만나서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인간은 삶을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한성과 불가능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며 성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대나라의 유명한 율법학자 힐렐의 아들이었고 가말리엘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애타게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시므온 앞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꼭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시므온처럼 성전에서 꼼짝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좀 위험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을 만난 거 보면요 꼭 성전에서만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가 하면 삶의 실패로 인해 허탈감,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승리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새벽녘에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기 위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러 가십니다. 베드로는요, 긴긴 밤 어두운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깃배에 노를 저으면서 그물을 당겼다가 던졌다가 당겼다가 던졌다가 당겼다가 던졌다가 수백 번을 거듭했는데 그날 밤만큼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밤 시간이 다가고 동틀 때쯤 그물을 거두어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는 허탈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지? 오늘 밤은 왜 이러지? 좌절감.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고기가 날 피해 다니네. 절망감. 이것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에 빠진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누군들 허탈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피곤을 느낄 때는 언제냐? 자신이 뜻하는 일과 자신의 전공과목이나 전문직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전문가인데 이게 뜻대로 안 될 때 굉장히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절망감에 찾아오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러 바닷가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바닷가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실망한 베드로가 실패와 패배와 좌절의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의 말, 믿음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알아들었지? 이제 알겠냐? 자, 내가 말할 테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하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바다로 다시 노를 저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바다 그곳에 바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가 성공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절망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다시피 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마리도 안 잡았으면 그물에 한 마리 안 걸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눈먼 고기라도 잡혀 들어올 건데 그죠?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이게 이해가 잘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팔자를 고친다. 베드로 팔자 고친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라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영적 섭리와 전능하신 능력 사역의 현장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생각은 상식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다가는 크나큰 가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모두 같다. 상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분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경제사정이 달라지고 삶을 고침을 받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존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속이고 야비했던 야곱이 민족의 대표 이스라엘. 종이었던 요셉이 국무총리 요셉. 시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어부 시몬이 사도 베드로가 됐고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고 그가 치유받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 하덕규 교수님이 계신데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로 유명해. 저쪽 막 그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덕규 교수님은 가그의 시인과 촌장,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입니다. 그는 가수 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공연 끝에 수많은 청중 앞에서 환호의 소리를 듣고 박수를 받고 난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온 그 순간 허탈함,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술과 대마초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매일 술과 대마초에 빠져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같이 못난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주 예수님을 만난 변화와 위로하심을 바탕으로 곡을 쓰고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10분 만에 쓴 가사와 곡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10분 만에 쭉.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쓸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나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른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주님의 쉴 곳 없네.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절망 중에 빠진 그를, 타락의 길에 빠진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선배와 후배를 만나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좋은 짝,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방향과 목적지가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좌초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혹 여러분 중에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그렇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잘못된 만남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좋은 만남, 최상의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찾아오셨듯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도전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찌를 정도로 놀란 부요함을 축복으로 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넘치는 부요와 풍요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경정신과 가까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둘째는 타인을 경계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셋째는 불안과 초조가 그 마음에 충만합니다.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네 번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의 질병이 모두 치유받고 변하여 확신과 환희와 새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무의미를 의미로, 가난을 풍요로 바꾸어 주십니다.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외과 병동과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거나 척추를 수술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재활 병동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는 희망이나 평안이나 행복한 활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자라도 재활병동에는 희망이 있고 재활의지가 있습니다. 고기와 같이 지금 이 시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실패와 가난과 무의미가 흐르고 있지만 성탄을 맞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환희와 행복과 안식과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위로자 예수님이십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위로해 주시는 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곧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심으로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종은 종의 굴레를 벗을 때 평안과 행복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종이 진정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이 정한 종의 기한이 다 지나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살이한 지 7년이 되었다든지 이스라엘의 해방의 해로 지정한 희년이 되었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둘째는 종이 주인에게 특혜를 베풀어 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셋째는 누군가가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종에서 풀려날 때 해방과 아울러 마음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시킴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좌절과 한숨으로부터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노임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위로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해서 위로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곁에 가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곁에 있으만 줘도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곁에 있어만 줘도 뭐 말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곁에 있어만 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었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위로는 언제나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분명한 확실한 위로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올무에 얽혀 있는 사람도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방과 평강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1977년 9월부터 1980년 8월까지 강원도 양구군 팔량리 이북 지역과 DMZ도 펀치볼 일대를 경계하는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기 때문에 군 생활이 너무 두려웠어요.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뭐 기합 소리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리고 M16 총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실탄을 언제나 장전하고 다녔거든요. 단태의 실탄을 한 30발 정도를 항상 차고 다니고 실탄을 이제 장전하고 다녔어요. 이거는 그냥 망아쇠만 당기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네모마리스 하루는 그 하사관이 소대장한테 불만을 품고 내무반 안에 우리가 한 20, 30명 정도가 이렇게 팍팍하게 자고 있고 근무 나간 사람은 나가고 이러는데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는데요. 이 M16을 쏴대서 다행히 한 사람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땅바닥을 향해서 쏜 거예요. 그냥 그 그냥 자는 사람들을 침상을 향해 쏘았으면 다 죽었죠. 저는 그때 다행히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겁이 나고. 또 한 번은요, 전부 중대가 모여 있는데, 집합 시간인데, 밥 먹고 집합 시간인데, 저보다 쫄병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참 배고팠어요. 얼마나, 70년대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몰라. PX에 가서 잠깐 짬나는 시간에 가서 빵과 우유를 많이 사먹고 왔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럼 배가 빵빵해가지고 뛰어왔는데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다 모여있는데. 지금 이런저것만 한 명이 없어. 중대장이 소리 지르면 한 명이 어디 갔냐 찾아봐. 근데 흘레벌떡 뛰어오면. 그때 일병 고참이 뛰어오는 그 아이의 배를 향해서 이단 옆차기를 빵 찼는데 그 자리에 배가 터져 죽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런 걸 얼마나 두려워. 공포, 군생활은 공포 그 자체에서. 그리고 너무나 힘에 겪고 너무 괴로웠어요. 참 잘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복지가 열악하고 군기가 엄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피곤함과 딸 집 생각, 엄마 생각, 막내기 때문에요. 그 군인이라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편지만 간혹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보낸 위로운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 그래가지고 글자 획수도 잘 안 맞는 이 유치부 애들 쓴 거 연필로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몇 자. 그거를 받아봐도요 위로가 됐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군대 생활하는 걸 들으면 이건 군대 생활도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갈 아이들 군대 생활 아니야. 전화 다 할 수 있고 뭐 소식 다 전할 수 있고. 군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역시 집 생각이에요. 막내로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군 3년 동안 집안의 소식이나 가족들의 소식은 깜깜 무소식. 전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강원도 DMZ 안에 들어가서 근무했으니까 더 뭐 그냥 깜깜 무소식 3년 동안 그냥. 또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겨울철에 RTT, ATT, 중대훈련, 대대훈련, 연대훈련 하면요. 그 양구 일대를 쫙 깊습니다. 뭐 산자로 들판으로 이래가지고 땅이 꽁꽁거려가지고 텐트를 쳐서 그 안에 자야 되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눈밭에 위에서 그냥 딸기를 떨면서 잤어요. 그리고 꼭 야밤에 고참들이 집합을 시킵니다. 논 위에 줄밭다를 쳐요.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랬습니다. 또 강원도는요, 한번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며칠씩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눈 치우는 제설 작업 또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낮 빨리 제대해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운 곳이 그래서 신학교였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착한 선후배 신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찾아온 신학생들은 대부분 참 순수해요. 착했고 신앙 양심이 있었고 군대의 규율과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만나고 싶었습니다. 70년, 80년대의 군대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들도 늘 곁에 있는 전우들도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달래줄 위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진정한 위로자는 내 곁에 줄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요. 가슴 깊이 눈물을 삼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주님이 나의 위로자다. 그래서 혼자 혹 근무를 쓸 때 제가 자주 불렀던 나의 위로 찬송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었어요. 띄워볼래요? 1절은 없어요? 말씀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리고 2절을 부르면 끊임없이 마음의 위로가 밀려오면서 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사막이나 빈들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가사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절을 다 같이 반주를.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여러분의 고생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 중에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밖에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없음을 깨닫고 참 많은 위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의 위로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뇌성마비로 전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속맹이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비참하리만큼 불행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녀의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지가 뒤틀려 있기 때문이죠. 손도, 머리도, 발도, 눈도, 입도, 혀도 다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완벽한 장애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불행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 자살을 꾀했지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송맹이 씨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거듭납니다. 그 후로 그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만 읽는데 성경을 수천 번씩 읽고 그러니 그의 영혼 속에 내 속에 생각 속에는 시상이 가득하게 차게 되는 거예요. 한글도 알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영어 ABC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를 다 통달하고 감사와 감격과 행복감에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뒤틀린 손으로 연필을 잡고 발로 종이를 누르고 옆으로 누워서 수백 편의 시를 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주신 위로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위로를 주었나 나에게, 누가 사랑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평안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생명을 주었나 나에게, 아무도 누구도 주지 않았네.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저 나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것 주시고 영원한 삶을 더하여 주셨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오, 주 내게 주신 분깃이 된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오, 주 내게 친구가 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오, 주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니 그는 정말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홀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맞이한 성탄절 주일도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크고 깊은 소식을 듣고 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영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라에 셰익스피어가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두고 자기들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여름에 개선문을 가보았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개선문 크기에 가는 그 도로를 얼마나 멋지게 단장을 해놨는지, 나무도 얼마나 손질을 잘했는지요. 쫙 뻗어있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한. 2002년 한국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이 4강 신화를 이름으로 한국 국민들에겐 영광의 대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죠. 국군의 날이면 여의도 광장에 대통령이 육해공군의 열병 사열을 하고 납니다. 대통령이 지프차를 타고 사열을 할 때의 그 장엄함, 그 멋진 구령들, 군인들의 격려하는 행동은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태우고 사열을 함께 받는 운전병이 있습니다. 그 운전병이 그때 느낀 감동을 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영광스럽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때였노라고 말하겠습니다. 운전병이 대통령에게 그냥 사열을 하면 여러분 국군의 날에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장관인지 자기는 그 옆에서 그 영광을 만끽하는 만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전병이 사열을 받을 때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자기에게도 다 하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긍지는 세상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14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운전병이 군사들의 열병을 보고 영광을 느낀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시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치부부터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주간, 뭐 한 두 주간 전부터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대단한 오늘 오후 예배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될 것일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전 예배도 영광이지만 오후 예배도 오셔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태어나셨던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슬픔과 비탄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절망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오셔서 외롭고 힘겹고 두렵고 원통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심으로 삶의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위대한 위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위로를 받았던 큰 영광을 돌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들도 이 성탄예배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